성경 속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1번째 주일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예배자를 쭉 훑어가려고 했는데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예배자도 제가 성큼성큼 가서 그렇지 한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남은 것은 이제 언젠가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예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은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데 요셉이 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은 없다라고 했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니까 그렇게 할 그 환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처지가 안 됐을 것입니다. 대신 요셉은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요셉의 예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듯이 창세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집트 왕이 말이죠. 옛날에 고대 시대의 왕은 신들의 에이전트, 신들의 대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요셉이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요셉에게 뭐 비난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세상 속에서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 요셉과 특별히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갖는 특별한 힘입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필요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말이죠. 말이 아니라 성품, 행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절로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잘 모일 때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어쩌면 삶의 예배, 우리 일상의 예배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쉽진 않지만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였죠.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스라엘 출신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원래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대단하죠. 그까짓것 무시할 수 있는데 바로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나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를 찾아옵니다. 이집트는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흉년은 가나안 땅의 야곱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지요. 야곱은 그때까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은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었으니까 그의 친동생 베냐민은 이집트에 보내지 않고 곁에 둡니다. 그럴 수밖에요.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가나안 땅에서 왠지 꼬재재하게 생긴 10명의 남정네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요셉은 직감적으로 10명? 어? 형들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요셉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형들이 줄을 서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 옛날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을 말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샀는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모른 척하면서 당신들 어디서 왔소? 왜 왔소? 혹시 스파이 아닙니까? 간첩 아닙니까? 막 몰아붙입니다.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이 쩔쩔맵니다. 요셉을 향해서 주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서 형들이 또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 가문에 있는 아주 못된 것인데 자기들은 야곱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고 막내 베냐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앞에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형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굴을 찡그렸을 겁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형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42장 21절과 2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다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 큰형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어요. 조금은 요셉의 마음이 풀렸어요. 형들의 뉘우침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풀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힐 수가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어리가 형들에게 받은 그 응어리가 너무 딱딱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사실 이집트에 살면서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잊고 싶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세 글자를 잊고 싶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 이름도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더 이상 고향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뼈를 묻고 그곳에 살려고 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안부도 궁금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기를 판 형들은 물론 아버지 야곱과 고향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꺼내서 생각하면 이거 괴로운 겁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요. 그냥 묻어두고 살아갔습니다.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지금 앞에 나타났네요. 살려달라고 자기가 애걸복걸 했어요. 형들한테. 근데 매정에게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웅덩이 옆에서 형들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그러더니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헐값에 팔았습니다. 혈육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가 얼마나 궁금해요.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안부는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아직 형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요셉에게 엄청 길었을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제국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과 달리 형들의 목숨이 요셉에게 달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셉에게 형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사람이니까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전 했을 것 같아요. 스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결정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택합니다. 복수, 응징적 정의라고 합니다. Retributive Justice라고 부르지요.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Restorative Justice라고 합니다. 대신 절차를 밟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잡혀있고 나머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요. 대신 요셉은요, 종들을 시켜서 곡식을 더 많이 특별히 아주 집어넣으라고 담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돈을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네요. 간첩에다가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형제 하나는 지금 이집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시므온이 죽을 게 뻔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야곱은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노년의 야곱이, 이 나이 먹은 야곱이 엉엉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 아들들을 배웅하지요. 베냐민을 데려온 형들이 요셉 앞에 서서 또 절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이번에는 초대해요. 형들은 안절부절입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감정이 폭발쳤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입니까? 잊으려고 해도 어디 잊어지겠습니까? 문득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지금 요셉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힙니다. 신기하죠? 아, 지금 형들은 어리둥절입니다. 안절부절입니다. 기껏해야 이거 뭐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음식을 다 대접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응징적 정의는 그렇지 않지만 회복적 정의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요셉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해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형들을 다 대접하고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베냐민의 부대에다가 술잔을 하나 쏙 놓아요. 형들이 떠났죠. 요셉의 종들이 막 쫓아갑니다. 도둑놈이라고. 누가 술잔을 훔쳐갔다고. 형들이 아닌데 훔치지 않았다고. 다시 요셉에게 줄줄줄 끌려가서 또 절을 하는군요. 베냐민의 부대 속을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부대 속에서 술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큰형 루벤이 나서서 탄원을 합니다. 고향에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요셉 다 알죠. 고향에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지레 돌아가실 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남을 테니 살려주십시오. 의기양양하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 세옹침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형들에 대한 섭섭함, 그 한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이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다 같이 엉엉 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계속될 것입니다. 새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적 정의, 용서와 화해 끝에는 이런 선언,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그냥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때려부시는 것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용서와 회복 아닙니까? 완벽한 화해요, 용서의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 종살이의 시작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지요. 요셉의 말대로 아버지 요셉도 이집트로 이주해서 바로가 제공한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그 마지막 드린 예배가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예배,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렇게 말씀이 서로 맞춰집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7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제하고 껄끄러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본문 그대로 읽으면 형제나 자매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을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해필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가는데 그 형제가 떠오르네요. 억울한데 난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관계는 깨져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불편한 관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다 좋지만 어디 다 좋은 게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형제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은요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 이렇게 만났던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앙금이 없습니다. 그때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앙금이 오래 계속되었다면 속에서 딱딱하게 굳었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죠. 요셉과 형들은 결국 화해했지만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대방이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은 편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나만 그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풀어내야 할 겁니다. 우선 내 안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Let go!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돌덩이처럼 갖고 있으면 이거 나만 손해거든요. 상처를 준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염치 없다고 할까요? 천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해요. 용서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적어도 기도가 막히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창세기 요셉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하신 것도 없습니다. 요셉도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지요. 요셉에 드린 삶의 예배의 극치 절정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미 요셉은 수천 년 전에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과정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따라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